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핵 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와 방사포 전력화 행사를 통해 핵능력 증강과 우리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국제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 개발을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이정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평화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에서 30일을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고 핵 위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군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며 다양한 대칭, 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일 북핵수석대표가 오늘 3자 전화협의를 하고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오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을 공언한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 등에 대해 3자 전화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들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정권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오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에 대응해 소위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건 어불성설이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정세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도발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보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 특별대표들은 특히 북한이 고난의 경제 상황 속에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 전체가 촉구하는 것처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회복하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탕진하고 있는 자원과 자금을 주민 등 민생 안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채 핵무기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 참고 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북한은 새해를 맞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새해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화려한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새해 맞이 행사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됐습니다. 뉴욕시의 상징인 타임스퀘어에서는 대형 크리스털볼 내리기 행사가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해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인생 여정을 여행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다 보면 모르는 길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낯선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한 미국의 저술가는 지구의 반대편에도 달빛이 비추는 것을 본 후로 나는 달라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경험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인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겠죠. 그런데요, 2023년은 이전과 다른 여행 트렌드가 있을 거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여행 예약 전문 사이트가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계획하는 30여 개 나라의 약 2만 4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한 7가지 여행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off-grid의 부상입니다. off-grid 여행이라는 게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 채 자급자족하는 방식의 여행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의존해서 살았죠. 남는 시간에는 영화, 드라마, 게임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함과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행,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깨끗한 물을 얻고 불을 직접 피우고 식량을 찾는 등 야생에서 자급자족하고 싶다는 것이죠. 심지어 종말에 대비한다는 여행자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여행 방식이 좀 원시적인 모습이라면 정반대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여행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인 가상현실 여행이 관심을 끌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2023년 여행자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예산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게 되고요. 반면에 코로나로 절약했던 여행비를 올해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휴가로 오래전에 부모 손을 잡고 갔던 놀이공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예약 트렌드를 조사한 이 사이트는 여행자가 탐험할 수 있는 인기 여행지 10곳을 소개했는데요. 프랑스의 역사를 간직한 멋지고 여유로운 인도 남동부 해안의 퐁디쉐리, 열대 우림과 산, 사막을 체험하는 멕시코 케레타로, 또 종교와 역사, 문화가 깊은 그리스의 칼람바카, 또 미국은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등을 꼽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2023년 어떤 여행을 어디서 하고 싶으신가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3년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로저 테니 미 하원이 전 연방대법원 판사 로저 테니의 흉상을 고등법원에서 근무한 최초의 흑인인 더굿 마샬 전 대법관으로 교체하는 법안에 최종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로저 테니의 악명 높은 1857년 드레드스콧 판결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흑인인 미국 시민이 아님을 확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으로 제정되면 45일 안에 이 흉상이 철거돼야 하는데요. 법안에는 이 흉상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전시하는 명예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로저팅의 동상은 1810년부터 1860년까지 국회의사당의 옛 대법원 회의소 입구에 있는데요. 제5대 대법원장 로저테니는 1836년부터 64년까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 전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장은 지난 2017년에 로저테니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4개의 남부 동맹 기념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는데요. 로저테니의 흉상 제거는 남부 동맹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더 큰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경찰 살해 이후 반인종주의 시위는 그해에만 거의 100개의 남부 동맹 기념물을 제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플랜 B. 미 식품의약국 FDA는 여성이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응급 피임약 플랜 B의 포장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기관은 과학적 증거 없이 피임약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피임약 포장에 대한 언급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새 문구는 사후 피임약으로도 알려진 응급 피임약과 수정란이 여성의 자궁 내막에 착상된 후 임신을 종료하는 낙태약과 더욱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FDA는 성명에서 이 약이 착상이나 착상 후 임신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신을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발표된 질병통제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약 4분의 1이 응급 피임약을 사용했는데요. 식품의약국은 무방비 성관계 후 최대 72시간 또는 3일 동안 플랜 B를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여성은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아, 가장 많이 읽힌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달 26일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었죠. 한국군은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서 무인기 격추에 나서는가 하면은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강경 대응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5년 만이라고 했는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예. 자,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5대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네.
5대 가운데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이 파주 사이 한간 중립 지역으로 진입해서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에 서울을 벗어나서 북한으로 돌아갔고요. 나머지 넉 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서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항적을 보였는데 이 넉 대가 한국 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이라는 게 합참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 넉 대는 한국 군 탐지 자산에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한국 상공을 얼마나 날다가 돌아갔나요?
한국군의 분석으로는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남북이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인데 긴장이 됐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 분계선 MDL 2북에서부터 포착한 이후에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요.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공군 전투기,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그 20mm 포로 100여 발을 사격했지만은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헬기를 타고 직접 날아가서 눈으로 확인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한 대를 육안으로 식별을 했는데 날개 전장을 기준으로 2m급으로 보인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이날 오전에 11시 43분쯤이었습니다. 한국의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지원을 위해서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 비행기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도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네. 한국 군당국의 입장 어떤가요?
예. 자, 합참에서는 북한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한국군은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항공당국은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의 대응작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일시적으로 민간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이 5년 만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9일에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물론이고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까지 내려가서 그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2016년과 2015년에 경기도에도 나타났었고요. 2014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무인기 잔해가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고 VOA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는데요. 이 북한의 무인기가 5년 전보다 더 정교해졌다는 분석, 또 그만큼 한국 정부의 위협이 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무인기 기술이 더 정교해졌다는 분석부터 들어보죠.
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드론이 한국에 대한 위협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 북한이 기술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에 요원을 파견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북한이 수백 개의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첨단 드론이 아니더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냐면서 북한의 이 무인기 공격도 주목해야 할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무기를 운반할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미국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얘기입니다. 약 5년 전 한국을 침투한 무인기는 크기가 크고 또 정교하지 않은 그런 초기 수준이었지만 정교한 비행체가 아니더라도 무기를 실어서 도시 안에서 충돌하는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인기가 정찰 활동뿐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스틸웰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 무인기가 김포와 인천 등 항공 활동이 많은 지역을 비행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런 도발을 했을 때 미한 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보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구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이 정찰 역량과 물체 운반 능력 등 무인기 성능을 시험하고 또 한국의 관련 방어 체계, 대응 속도 등을 파악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그런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적 메시지라면 어떤 얘기인가요?
자신이 원할 경우에 한국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셈법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또 성가시게 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북한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다양한 역량을 과시하면서도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면서 미사일보다 덜 도발적인 무인기 침투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족을 표출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양보를 압박하려 하는 그런 일환이라는 겁니다.
네. 자, 한국이 강경하게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은 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는 못했는데요.
네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 스틸웰 전 차관보는 북한의 무인기가 영토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 민감한 지역으로 접근할 경우 이 화기나 대공포 등으로 격추할 수 있다면서 격추되어야 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격추 말고도 무인기와 북한 내 지휘소의 교신을 방해하는 제밍을 통해서 비행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국 측과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등이 관련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무인기를 파괴할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이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국이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랜드 연구소의 벤의 선임 연구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드론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한국이 방공체계나 전투기 등을 통한 격추 등을 통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파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 나왔는데 좀 알아보죠.
네, 이 부분도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기사였습니다.
네.
먼저 백악관은 26일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답변이었는데요.
네.
국무부도 VOA 요청에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던 오찬 일정 취소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또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밀까지 알렸다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9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장소와 시간을 포함한 일정 자체가 행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기밀입니다.
네. 자, 국방과학연구소 어떤 곳인가요?
예. 무기연구, 무기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와 미사일 등 비행물체 감시와 정찰 요격 시스템, 또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했는데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최근 무인기 침투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불식하고 또 북한에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자, 이날 브리핑에서 무인기 침범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도 공개됐다고요?
네네. 일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우리는 두 대, 석 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필요하면 격추도 하고 또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한국군 어떻게 대처할까요?
네. 우선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8일 열렸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면서 탐지 능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요.
네.
지금의 전력을 활용해서 적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정무인기에 대한 감시 자산, 예를 들어서 국지 방공 레이더, 적어도 탐지 레이더, 열상 감시 장비 등을 중심 깊게 그러니까 자원상의 작전 범위 안에서 사리 깊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의 7차 핵무기 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또 5년 만에 드론 도발까지 참 북한이 연일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요. 미한 양국의 입장과 반응,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 세관당국이 지난달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압류 대상이 있는 거죠?
예. 자,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가 만든 제품들입니다.
네.
이번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미 관세국경보호청 CBP 조사 결과에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서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미 세관당국이 압류 조치를 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네. 지난 3월에 중국의 스포츠 의류 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미국 당국은 그동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서 중국 의류업계를 아주 엄중하게 단속해왔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서 VOA가 몇 개 단체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아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지만 북한 내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각 단체들이 밝힌 내용 하나씩 좀 들어보죠.
네네. 먼저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은 많은 북한 기독교인들은 감옥이나 노동교화소에 갇혀 고통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기독교를 미 제국주의의 통로이자 신격화된 지도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이 은둔의 왕국에서도 그리스도 왕국의 기쁨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종교 자유가 없는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정을 해왔습니다.
네.
1998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단합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겁니다.
네.
국무부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단체의 논평도 들어볼까요?
네. 미국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토드 네틀턴 미디어 담당 국장도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폐쇄적인 곳 중에 하나라면서 김씨 정권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권력과 국가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북한인들은 성탄절을 비롯해서 1년 내내 예수를 예배한다면서 정권의 반대의 직면에 그들이 보여주는 용기와 신실함은 모든 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억압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에는 여전히 예수의 본보기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명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명훈은 한인들에게 알래스카 어업을 주선하여 한인사회에 공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충분하게 되면 알래스카로 떠나려고 할 때 더햄 스티븐스가 동의하여 친일 발언을 일삼게 되자 그를 처단하러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티븐스는 당시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면서 을사늑약을 했고 정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이른바 차관정치를 하게 되고 고문정치를 하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모든 부서에 외국인 고문을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한제국 외교를 담당할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추천했는데 스티븐스는 일본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지만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일본은 스티븐스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에게 기밀 내용 3조건을 엄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일 외교를 수행할 때 외교상 중요한 안건은 제한제국공사와 협의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서 조치할 것. 제국 정부의 대한 방침은 수시로 제국공사에게 내시할 터인즉 귀하는 이에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한국 외교상 중요한 관계사항은 신속하고도 숨김없이 제국공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또한 제국 정부에 대하여 어떤 보고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국공사를 경유하거나 직접 외무성에 제출할 것.
이세 조건은 스티븐스가 일본 정부나 제한 일본 공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티븐스는 훗날 한국의 국권을 제약한 을사늑약 체결의 앞장섬으로서 한국인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당시 재미 한인들은 공립신보를 통해 한국에서의 스티븐스의 언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06년 1월 8일 공립신보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미국 정부의 을사늑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고 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를 병력으로 위협하여 얻은 약조가 아니라 그 약조에 대하여 대한제국 관료 몇 사람은 반대하였으나 그 외의 관료들이 낙종하여 도장을 찍었으니 실상은 일본이 위협함이 아니오. 그리고 한국 황실에 일병이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이토 히로부미를 보호한 일본 순검 5명에서 6명뿐이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은 을사늑약에 대한 스티븐스의 태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8년 일본 정부가 스티븐스를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값싼 동강을 둘러싼 미일 간 이권 교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만주 지역을 둘러싼 문호 개방 정책과 이민 문제를 두고 악화한 미국 내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08년 3월 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스티븐스의 일정은 1908년 3월 14일에 보낸 전보를 근거로 하여 공립신보는 일탐 도미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일본 밀정으로 표현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인 공동체 안에 항일 의식이 팽배해진 샌프란시스코에 스티븐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날인 1908년 3월 20일 신문 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 날인 21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 등에 다음과 같이 게재됐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보국이 된 이후 일본은 한국에 유익한 바가 많으므로 근래 한일 양 국민 간의 교제가 점점 친밀해지고 있다. 미국 국민이 필리핀 국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국민은 한국 국민을 위하여 온갖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 국민은 농민 계층과 통간부에 참여하지 못한 양반 관료 계층으로 분열돼 있다. 농민층은 막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수 있을 만큼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반 지배 계층은 여전히 부패돼 있다. 대부분의 한국 농민 대중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원하고 있지만 양반 계층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어 LA 타임스는 1908년 3월 22일자에도 스티븐스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그 정부란 교활한 대신들이 왕을 둘러싸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치부하고 국민은 자기 것을 가지고도 대신이나 관리들의 눈을 피해서 먹고 살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있다. 기간 산업이란 모두 일본이 개척한 것이다. 그 국민은 진취성이 없고 미개한 족속인 것이다. 나는 다음 23일 오전에 이곳을 출발하여 워싱턴은 물론 전국 각지를 가능한 대로 방문하면서 이 실정을 알리는 강연을 가질 작정이다.
이 같은 연이은 스티븐스의 발언 보도는 재미 한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에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두 단체는 1908년 3월 21일 오후 8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2350번지 공립관에서 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립관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티븐 수의 발언에 분노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공동회에서는 미국 독립운동 당시 패트릭 헨리의 말이었던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를 표어로 삼고 스티븐스를 찾아가 항의하기 위해 총대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총대로는 공립협회원 최정익, 정재관, 그리고 대동보국회원 문양목, 이학현 등 4명이 선출됐습니다. 1908년 3월 22일 오전 총대 4명은 페어몬트 호텔에서 스티븐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총대들은 스티븐스에게 일본의 한국 보호 정치 이후 정세를 질문하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게재된 친일 성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자신을 찾아온 총대들에게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국에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에 큰 행복이고 동양의 다행이라. 내가 형편을 보니 광무왕제께서 실덕이 태심하고 완고당이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고 백성이 어리석어 독립할 자격이 없는 즉 일본서 빼앗지 아니하면 벌써 러시아에 빼앗겼을 것이다. 일본 정책을 도와 말하며 신문에 내인 것은 사실이니 다시 정오할 것이 없다.
그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친일적 발언을 하자 페어몬트에 갔던 사람들은 격분한 나머지 손에 잡히는 대로 그를 때렸습니다. 국립회관에 모인 총대들과 한인들은 3월 22일 제2차 한인 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총대들이 스티븐스와의 면담 내용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반성이나 취소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인은 우매하고 독립할 자격이 없고 일본이 보호국화하지 않았으면 러시아가 강탈했을 것이라고 발언은 서슴치 않아 총대들이 응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회관에 모인 한인들은 여기저기서 도저히 스티븐스를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죽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은 전명훈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어 허승원, 신영구, 이영규 등이 스티븐스 처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히 벽에 기대어 뒷짐을 서고 있던 장인환이 결심은 한 듯 앞으로 한 걸음 나오면서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한 총을 한 자루 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양목은 연설을 통해 스티븐스 저격을 실행하려면 침묵 중에 암행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양목의 연설이 끝나자 국립회관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개인적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해산했습니다. 그러자 제2차 공동회 회산 뒤 바로 두 단체가 공동으로 비밀회의를 통해 처단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에는 전명훈과 장인환을 비롯한 총대들이 그 주역들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전명훈은 신문에 써난 스티븐스의 사진을 준비했으며 그를 저격하기 위해 권총을 챙겼습니다.
1908년 3월 22일 처소로 돌아온 전명훈은 스티븐스를 국적으로 처단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떠나는 스티븐스의 사진, 이동 경로와 차편 등을 확인하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세 번째 시간으로 스티븐슨의 동의와 미주 한인들이 스티븐스 저격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연합국이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하는 동안 일본은 태평양 전쟁 초기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하와이 진주만을 파괴한 뒤 필리핀에 있는 미군을 공격했고 며칠 만에 미국령 괌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태국에 상륙해 말라야로 진군했고 홍콩까지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격했고 여러 지역을 장악해갔습니다.
일본군 지도부는 어떤 군대도 일본군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일본은 전쟁 목표를 더 확대하고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병력을 너무 넓은 지역에 급하게 전개했습니다. 일본군 지도부는 미국이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에 몰두하느라 일본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환점은 태평양 중부에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6개월 뒤인 1942년 6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국령 미드웨이 섬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3일 동안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인 해전으로 일본 해군 함대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드웨이 해전을 해전 역사상 가장 놀랍고 결정적인 전투로 그리고 전술이나 전략면에서 세계사에 기록될 중대한 해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미드웨이 해전을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진주만에서 큰 피해를 본 미 해군이 함대를 재건하기 전에 남아있는 미 해군 함선들을 침몰시키려 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성공한 뒤 야마모토 제독이 세운 목표는 태평양에서 남아있는 미국 항공모함들을 모두 격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에겐 162척의 함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 해군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함선은 겨우 76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군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일본 함대가 항해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해독한 비밀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함대를 막기에 가장 유리한 장소에 함선들을 배치했습니다. 미 해군과 일본 해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해전은 미 해군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야마모토 일본 제독은 공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싸움을 멈추고 철군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처음으로 패배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첫 패배에 이어 치러진 큰 전투는 태평양 남서부 솔로몬 제도의 섬 중 하나인 과달카날에서 벌어졌습니다. 과달카날 해변은 넓고 평평했습니다. 일본은 과달카날 지역에 공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은 일본이 과달카날 지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재빨리 과달카날 섬에 상륙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온 연합군이 미군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항구에 머물던 많은 미군 함선을 파괴했습니다. 과달카날 섬에 있는 연합군은 해군의 지원 없이 방치됐고 끔찍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태평양 남서부의 섬 과달카날을 차지하려는 연합군과 일본의 전투는 6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역사학자 세뮤얼 엘리엇 모리스는 그날 이 사건을 두고 과달카날은 단순히 섬 이름에 그치지 않고 끔찍한 전쟁에 대한 감정이 담겨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리스는 과달카날이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벌어진 끔찍한 공중전에 대한 기억과 치열한 해전들, 정글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혈전에 대한 감정이 담겨있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폭탄 소리, 요란한 폭발음을 내는 함포 소리 깨던 밤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투는 끝이 없을 것처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43년 2월 일본이 마침내 과달카날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의 중대한 패배였습니다. 일본이 과달카날에서 패배하면서 몇 달 동안 방어전에 집중하던 미군과 다른 연합군이 공격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단행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미군 지도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체스터 니미츠 미 해군 제독은 태평양에서 일본이 장악한 작은 섬들을 점령한 다음 타이완을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뉴기니와 필리핀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군 지도부는 결국 두 공격을 동시에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니미츠 제독과 맥아더 장군 모두 성공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해군 병력은 마리아나 섬과 다른 섬들을 통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뉴기니를 거쳐 필리핀을 공격했습니다.
부이어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노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지난 3월 30일 카자흐스탄 남부 초원지대 대형 낙하산에 매달린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호가 착륙했습니다.
Touchdown confirmed at 6:28 a.m. Central Time. Mark Vandehei and Pyotr Dubrov.
소유주 호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세 명의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안톤 슈카플라로프와 표트르 두브로프, 그리고 미국 우주인 마크 벤다하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355일을 우주에 머물며 미국 우주인으로서는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수립하고 수많은 연구와 실험으로 장차 인간의 우주 여행에 큰 기여를 한 마크 벤다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인 마크 벤다하이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즉 로스코스모스 소속 우주인들과 함께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소유주 MS-18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Second umbilical tower separate.
And lift off. Soyuz MS-18 on its way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 우주 정거장, 약칭 ISS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우주 정거장입니다. 월드컵 축구장만한 이 위성에는 항상 3명 내지 5명의 우주인들이 연속 체류하면서 각종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크 벤다하이가 우주에 체류한 기간은 1년에서 열흘이 모자라지만 그에 앞서 스콧 켈리의 기록인 341일을 15일 초과해 우주 연속 체류 미국 신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우주 여행으로 첫 번째 여행 시간까지 합하면 총 523일을 우주에 체류한 기록을 갖게 됩니다.
마크 벤다하이는 카자흐스탄에 내린 다음 날인 31일 항공우주국 제트기편으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Thanks for being here! Yeah! Good to see you guys too!
비행기에서 내린 마크 벤다하이는 환영 나온 가족과 우주센터 동료들의 박수에 활달한 모습으로 두 팔을 들어올리며 돌아와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벤다하이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동안 지구 주위를 5,680바퀴나 돌았으며 그 거리는 약 2억 4천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312번이나 왕복한 거리에 해당됩니다.
지구로 돌아온 벤다하이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수립한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장차 지구를 벗어나 더욱 먼 우주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being a record-setting mission, but I really wanted to reflect that as a record long-duration flight is something we need to do to help further our
벤다하이를 포함한 우주인들은 장기간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앞으로 달과 화성 그리고 더 먼 우주 여행을 위한 장기간의 우주 체류에 대비하는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벤다하이는 우주에서 매일같이 60에서 100건의 연속적인 실험이 실시됐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과 지식의 투자는 미래 우주 개발에 놀라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d 60 to 100 experiments going on at any given moment on the space station. Some of those we didn't have to interact with other than making sure.
벤다하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각종 샘플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주 여행 중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손목에 찬 장치를 통해 우주에서 인간의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가 표준일지, 빛의 노출이 취침과 기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승무원 각자의 혈액과 치매 샘플도 수집해 무중력 상태에서의 각종 호르몬, 프로테인, 세포 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준비도 했습니다.
벤다하이는 장기 우주 체류에는 체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장기 체류를 하고 온 자신의 몸도 연구를 위한 실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몸에서 나온 데이터가 앞으로의 우주 탐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Being myself, my body is part of the experiment. So I know people are going to have to go get data from me.
벤다하이는 우주에서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연구를 실시한 최초의 우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주인들을 질리게 하고 식욕 감소, 영양 결핍, 신체 조직 손실 등을 가져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미래의 새로운 우주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 탐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식량 자체 조달입니다. 벤다하이는 우주정거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우주선 안에 마련된 통에서 고추가 열린 것을 보고 그 환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en I opened up that cover, I could smell those peppers. It was such a shocking difference. This
통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열린 고추는 너무나 환상적이었고 또 그것을 따먹어 우주에서 얻은 또 하나의 보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실험을 실시한 벤더헤이는 우주 정거장 생활을 마감하면서 지상과의 인터뷰에서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가족과 부인에게 다시는 우주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In fact, I promised my wife I will not be flying to space again, so
벤더하이는 1966년 11월 10일 워싱턴 DC 외곽 도시인 버지니아주의 포스처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습니다. 명문 세인트 존슨 대학교에서의 전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이어 1999년 캘리포니아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응용 물리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마친 후에는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물리학 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벤더하이는 ROTC 교육을 받고 미 육군 전투공병대 장교가 됐습니다. 1991년에 시작된 걸프전 때는 크루드족 대피작전인 Operation Provide Comfort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2003년에는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육군 제1우주대대에 배속됐으며 이라크 자유작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는 2016년에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벤더하이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육군 장교로 있던 2006년 존슨 우주센터에서 복무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존슨 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과 교신을 하는 비행 통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는 제20기 나사 우주인반에 선발돼 2014년까지 지구 밖으로의 여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나사는 그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맨 처음 떠난 우주여행은 ISS 탐사 5354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7년 9월 러시아의 소유즈 MS-06을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벤더하이는 사령관 댄디 브레즈닉과 함께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캐나다가 제작한 로봇 8 캐나담2를 교체했습니다. 거의 7시간에 달하는 오랜 작업이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지구로 돌아온 벤더하이는 다시 2021년 3월 2차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본래의 계획은 6개월 체류였으나 도중에 계획이 바뀌어 6개월이 연장돼 지난 3월 약 1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벤더하이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소식은 멀리 떨어진 우주정거장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은 여전히 임무에 충실한 친구일 뿐 그것으로 관계가 불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벤더하이는 구태여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러시아 우주인 슈카플레로프는 우리는 우주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벤더하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다면서도 우주 정거장을 떠나는 데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이곳 승무원들과 일생 동안의 친구가 된 것과 나라를 위해 기여하게 된 것은 영광이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우주 여행을 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은 단순히 그런 미래를 위한 디딤돌의 존재로 남기를 바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person doing something longer and u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way and exploring more. So I want this to be remembered as a stepping stone.
이 시간에는 미국 우주인으로서는 최장기 우주 체류를 통해 장차 인간의 우주 여행에 큰 기여를 한 마크 벤더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